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알기를 참 원하지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생각을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이럴 때 많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니 하고 주님이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딱 있네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열왕기 한꺼번에 마쳤어요. 열왕기를 뭐라고 요약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망한 백성이 왜 망했는지 정직하게 자기를 평가하는 자기 평가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를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처음 가면 하는 일이 뭡니까? 무슨 설문지 같은 걸 주잖아요. 그러면 밥은 어떻게 먹는지, 아픈 적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뭐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이렇게 다 자세히 적어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팠던 적이 있는지, 무슨 약은 먹고 있는지, 술은 일주일에 몇 번 먹는지, 운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밥은 챙겨 먹는지, 단 것만 먹는 거 아닌지, 뭐 담배는 얼마나 피는지 이러잖아요. 근데 의사한테 잘 보이려고 담배 전혀 안 피고 술도 전혀 안 먹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운동은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이렇게 적어낸다고 해보세요. 아픈 적 하나도 없고 약 먹는 것도 없고 나는 건강하다, 난 괜찮아, 이렇게 적어내면 진단이 되겠습니까? 치료가 되겠어요? 그거예요. 열왕기라는 책은, 열왕기라는 역사서는 나라가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평가하는 그 평가서가 열왕기입니다. 망한 원인은 언약을 저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딴 신을, 다른 은혜를, 다른 구원을 쫓아다녔기 때문이지요. 구원의 근본,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의 왕이, 저 어디에 부가 나를 살려줄 것처럼 쫓아다니다가 생수의 근원, 먹지 못해 목마른 백성, 그렇게 평가한 게 열왕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자기 평가서를 이렇게 내면은 의사가 진단을 해서 그 상태를 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진단에 관한 거예요.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렸는지, 어떤 처방을 했는지, 그 처방 속에서 무슨 약을 써서 어떤 수술로 고치려고 하는데 그 프로그노시스는, 그래서 이 모든 치료 과정을 거친 후에는 어떻게 회복되기를 예상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왕도 끌고 가고 기술자들도 끌고 가고 선지자도 끌고 갔습니다. 성전에 금은 보화를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어요. 망한 거죠. 저주와 재앙 같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재활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재활기간을 거쳐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 70년은 벌받아 징계를 받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잘못 살고 운동도 안 하고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네? 그렇게 하면은 몸이 아픈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살다가 하나님 안에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 있는데 그거 목말라서 지금 몸이 형편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처방이고 포로생활 70년의 진단인데, 근데 동시에 그것이 입원 기간 중에 회복된 링겔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면역력이 높아지는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를 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수술을 받아서 새 사람 돼서 회복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에 두 바구니가 있는데 한 바구니에는 좋은 무화과, 새로 익은 것 같은, 막 딴 것 같은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바구니에는 나쁘되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 회복 불가능한 무화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 좋은 무화과는 내가 이 나라에서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그 백성을 좋은 무화과처럼 지킬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아직 왕도 마지막 왕이 남아있었고 성전도 간당간당 남아있었고 예배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될 줄 알고 이렇게 재활병은 안 들어가도 될 줄 알고 수술 안 받아도 될 줄 알고 병 안 걸렸다고 그냥 잘 살 수 있다고 버티고 있는 그 남은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쁘냐? 먹을 수 없게 나쁘다는 거예요. 통원치료나 하면서 약이나 먹으면서 나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원이 필요하다고, 재활이 필요하다고, 변화가,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포로 생활 백성들에게 내리신 진단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답답한 시간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이러실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내가 섬긴 섬김을 받으셨으면, 나를 좀 아셨으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답해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바로 회복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의사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고 내 마음에 드는 진단을 들을 때까지 다른 의사들을 찾아다닐 수는 없지 않겠어요? 어쩌면 지금 겪는 답답함이 회복의 시간, 입원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70년의 포로 기간이 모든 나라들의 조롱을 받고 바벨론이라는 그 점령국 그 사람들의 경멸을 받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 패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 끔찍한 어둠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계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실 거 아니에요? 치료의 길을 회복 마련하실 거 아닙니까? 약은 이것을 먹고 뭐 이렇게 쉬고 운동은 이렇게 하고 재활은 이렇게 받고 하는 처방을 의사가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리시는 처방이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거기에 왕도 여고냐 왕도 끌려가 있고 제사장도 끌려가 있고 왕후도 끌려가 있고 온갖 지도자들 기술자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끌려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이 거기서 정착하고 잘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적국에 끌려갔어요.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어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에게 패하셨을 리가 없다.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곧 돌아갈 거다.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우리는 병 걸리지 않았다.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잘 살면 된다. 이렇게 곧 돌아갈 거니까 이 사람 이 땅에 마음 주지 말라고 이 땅에서 짐 풀지 말라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있다가 고국으로 곧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회복 기간이 꽤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다가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회복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려는 겁니다. 여기도 감사 제목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도 하나님이 주신 친구가 있고 여기도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 있고 여기서도 예배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말씀이 들리고 여기서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승리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백성처럼 저주받은 사람처럼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정신을 놓고 믿음을 놓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라. 그것이 첫 번째 진단입니다. 처방입니다. 감사하며 살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붙잡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단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쉬운 얘기 아닌 걸 압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답답하죠. 내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죠. 그래도 내가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내가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지혜로워요? 내가 나를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합니까?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작년에는 감사 제목이 넘쳤는데 올해는 드릴 감사 제목이 없어서 예배에 갖고 올 게 없습니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가 알던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래라 저래라 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를 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영생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진실하게 만날 귀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 제목을 살피면 나의 날 개수함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사실은 나의 나날 동안에 나에게 주신 그 환경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가, 나에게 주신 이 몸뚱어리가, 내게 주신 이 성격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감사의 제목인 것을 알게 됩니다. 누릴 수가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지으신 주의 날이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좋은 날만 그러는 것 아닙니다. 이날은, 이날은, 내가 있는 이날은, 언젠가 저 날이 아니라, 저 사람이 누리는 저 날이 아니라, 목사가 누리는 저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주께서 지으신 날이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편 36편, 주의 인자는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큰 산과 같고 하나님의 의는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의가 높고 진실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다면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크고 기쁨 중에 내가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높음이 아니라, 남들이 얘기하는 넓음이 아니라, 내가 나 있는 자리에서 올려다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도 높고, 내가 나 있는 자리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 찼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미치고, 내가 나 있는 자리에서 살펴보니 내가 끝간 데까지 다 내려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음부에 내리시기까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셔서 시편 139편의 고백대로 내가 하늘에 오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에 자리를 펼지라도 주가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한결같으며 깜깜한 흑암도 죽음도 나를 주님 앞에 감추지 못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날은 주께서 지으신 날이니, 이 날은 감사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오히려 좋은 바구니에 좋은 무화과를 지키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 은혜가 꽉 둘러싸고 있으니 담대하게 감사하며 열심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처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그러니까 거기 사는 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 기간이라는 것을 아리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치료받겠다고, 좋은 약 먹겠다고 재활병원에 들어가서 거기 영원히 사는 게 은혜는 아니잖아요. 얼른 치료받고 돌아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정착하고 번성하며 감사하며 살지만 거기서 계속해서 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 땅의 평화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겐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처방을 내리시는 것이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평화. 바벨론은 원수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하고 음흉하고 포악하고 아주 미운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에 평화하면 너희도 그 안에서 평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평화는 바벨론이 망하는 거지요. 사람의 마음으로 평화는 바벨론이 망해서 얼른 본토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고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게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고 얼마나 평안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의 근본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평안, 잠시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 평안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는 것을 아는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평안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안이면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쓴다고 평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말씀하신, 평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평강을 구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땅에 평화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포함된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겠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겠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평가서를 냈으니,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 이 포로로 끌려왔으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오도록 징벌받게 된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진단을, 하나님의 평가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오늘 안 계신데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중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세컨 오피니언을 받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하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른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언제까지 다른 의사를 찾아다니느냐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는 의사를 만날 때까지 찾아다닌답니다. 물론 세상의 의사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세상의 의사들은 실수도 하고 또 정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욕심 때문에 필요 없는 막 병 진단을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혹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사가 아니잖아요. 쓸데없이 병주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억울하게 병 벌주는 그런 의사가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약, 쓸데없는 수술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남한테 할 수술을 나한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참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 근원적인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깊이 묻힌 이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서 내 보화를 캐내어 갈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 아침에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찾고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진단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사람들하고 깨어진 관계나 뭐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은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일부분은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막 생각나는 대로 행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혹시 잘못된 사람 말을 듣고 우리 실수인 경우가 더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니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지만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망한 거짓 선지자처럼 될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돌아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결심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 죄와 싸우다가 눈물 흘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하나님 죄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우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고생하는 게 억울해서 내 잘못 아닌데 고생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우신 적은 있어도 하나님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너무 크고 아름답고 순전한데 하나님 나는 너무 멀어가지고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신 적 있으세요? 그때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의가 십자가에서만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하나님이 새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의 첫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일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선하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것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또 많은 부분은 우리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은 깨진 세상이고 사람들 마음이 다 같지 않고 또 정말 귀하고 소중한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내 마음하고 달라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막 정신을 차려서 잘해주려고 하면 가까운 사람이 협조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참 가까운 사람에게 좀 이렇게 관계가 상하고 잘 안 될 때 참 정신 차리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잘해주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그렇게 결심을 하면 꼭 이상하게 어깃장을 놓더라고요. 제가 제 딸을 진짜 사랑하는데 그 딸 참 이쁜 딸입니다. 착해요. 그런데요 아빠 마음을 어떻게 상처 주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지 마음이 이렇게 좀 그러면은요 한마디 툭 던지는데요 제가 며칠을 막 가슴을 부여잡을 정도로 상처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도 의도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니까 사랑이 전해지길 원하니까 워낙 애틋하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답답함이 때로는 꼭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이 그냥 깨진 세상에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라서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잘못의 소재를 밝히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탓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원망하겠습니까? 삿대질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탓이면은 그거 다 고칠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같이 감당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서운하다고 자주 얘기하는 게 당신은 너무 그 잘잘못을 가리는데 참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는 좋은 점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되면 정말 힘을 다해서 고쳐요. 저는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런 사람하고 사는 게요 좋을 것 같지요? 상당히 피곤합니다. 상당히 피곤하고 제가 또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제 아내가 사실 집안에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애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저한테 상의하자고 같이 짐을 지자고 그냥 자기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나를 블레임하는 얘기로 들려요. 나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얘기로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이 꼴이라고 하는 얘기로 자꾸 들려가지고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냐 이렇게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자식 키우면서 고민 없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돈 일해서 돈 살면서 통장이 늘 풍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감당하고 그런 거지. 규모 있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감당하고 같이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의 통로일 텐데, 그렇게 탓을 하고 원인을 이렇게 규명하고 그러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선악의 기준이, 옳고 그른 것의 기준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그냥 감당하면서 그 죄악을 내 탓이 아니지만 원수같이 그렇게 막 악착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위로가, 죄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구원해 달라고 같이 감당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 속히 멸망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한 예수님의 의로움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게 누구 탓인지, 왜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되는지 진단 내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진단 안 내린다고 할지라도요, 사실 중보기도 하면서 형제의 아픔을 같이 감당하고 기도하는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열심히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럴 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강이다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으면요, 남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한다는 것 참 짐지는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부담돼요. 담임 목사는요, 하나님 못 믿으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막 다 평안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도 제 아내랑, 아이고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 안 해서 큰일 났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감당하냐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다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뭘 감당합니까? 그만큼 거룩하지, 막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마음도 그렇게 착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할 실력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 멍에를 같이 져주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위로하지도 못하지만, 저도 그냥 좋은 말 하면은 위로가 탁 되면 좋겠어요. 기도 한번 탁 하면 병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쫙 펼쳐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인용하면 마음이 시원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 하나는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같이 들어와 있는 줄로 알고 그 짐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평강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눈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 하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고, 이렇게 좋은 목사인데 왜 몰라주느냐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여태 실망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그냥 그 아픔을 같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요, 자기가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노시스까지 주시는 거예요. 회복되면은 어떻게, 전망까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려보낸다고 하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배 드릴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나라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31장에 나온 거예요. 새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 전에 똑같은 언약, 똑같은 목적으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시내산에서도, 십계명 주실 때에도, 다윗에게도,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주셨어요. 나는 네 하나님 될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서 어디를 가는지 지켜주고 너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주고 너를 인도할 테니까 너는 다른 신을, 다른 은혜를 찾아가지 말고 너는 다른 나라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다른 나라들과 악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내 거니까 나처럼 선하고 내 거니까 나처럼 정직하고 내 거니까 나처럼 긍휼히 여기고 내 거니까 나처럼 서로 사랑해라. 내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을 거듭거듭 맺으셨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도 언약이란 것은 약속은 둘이 하는 거니까 한쪽이 그 자리 서 있어도 이쪽이 안 지키면 언약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음이라. 그래서 옛날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줄 텐데 우리의 심령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새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그래서 나는 네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새 사람 만들어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썩어지지 않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난 생명이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세상의 그 파도와 악함 가운데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연약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북돋우시고 가르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장성한 분량이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프로그노시스는 새 사람 돼서 내가 옛적부터 했던 그 언약을 마침내 이루겠다 하신 그 재활치료 그 기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예수를 통해서 완전해졌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흠도 없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능력 있는 의사의 프로그노시스예요. 오늘 내가 연약해 보여도, 오늘 내 마음대로 다 안 돼도, 오늘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과정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만 하면 오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주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 감사하고 예배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한국교회가 어떻다고, 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톨릭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됐다고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단합니다. 다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니라. 가톨릭교회가, 아니 그 가톨릭교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정말 타락해서 소망이 없어 보일 때에도 종교개혁자들 칼빈과 루터 이전에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를 원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가장 깜깜한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를 그 능력의 손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도록, 세상에 굴복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인자가 곧 올 텐데 모든 원한을 풀어줄 텐데 인자가 땅에 오는 그날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 답답한 속에서 바구니처럼 성벽처럼 감싸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기꺼이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내 탓이 아닐지라도 내 죄가 아닐지라도 그 고난을 같이 감당하며 중보하며 형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한국과 미국 사회를 위해 나의 이웃을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새벽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길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다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 주님 나를 여기 두라고 저기에 두라고 이렇게 쓰라고 저렇게 쓰라고 하나님께 지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참 불안하고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의사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평화를 가져갈 자가 없으니 사단아 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